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6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돈을 모금하는 일을 두고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명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기 집에서 수입에 따라 얼마의 돈을 따로 떼어 모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새삼스레 돈을 거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써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먼저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아마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같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오순절 축제까지는 에베소에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디모데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사히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제 아폴로에 대해 쓰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서 몸바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주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없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어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세상 즐거운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민수기 제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갈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었고 지금은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네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웅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너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진 눈의 상태에 따라서는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글을 봅니다. 모든 인류는 보는 눈이 바르지 못하므로 더 이상 비판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범죄한 인류의 판단은 언제나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중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사람들이 범죄하여 육체의 사람으로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고 모든 판단은 신령한 판단이 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야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문에 우리 각자는 판단을 다시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이죠. 오늘 불완전한 나의 비판은 다시 나 자신을 심판하는 정죄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힘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눈을 가리는 들보를 빼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일생의 과제가 어쩌면 주님의 눈과 같이 편견이 없이 사랑과 긍휼과 진리의 기준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들보를 빼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밝은 눈으로 변화를 받았는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남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의 눈이 있습니다. 범죄한 일눈은 좋은 것보다는 수치를 보고 부끄러움을 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좋은 부분보다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창세기 3장 7절에 죄로 붉게 물든 눈은 아무것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하게 육신적인 면으로만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상반절에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회복된 눈이 바로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에는 미운 것이란 없습니다. 백옥같이 흰 피부만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검은 피부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아가서 1장 5절에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주님은 죄와 허물투성인 나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의 자매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피부를 가꾸는 것보다도 사랑의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래 사랑의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미움이 들어오면서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미움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밉게 보인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하게 보이고 밉게 보인다면 나 자신의 사랑에 보장이 났다는 사실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크구나. 주님 들보를 제거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들보는 범죄한 사람의 죄성의 단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나오지 않고 저주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축복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상반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더 아름답게 보고 죄악된 가치는 의인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죄인을 더 옹호하는 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나열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의 들보가 있습니다. 자존심의 들보이기도 합니다. 존경심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에도 사악한 죄의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사정없이 저주해버리고 비판합니다. 성경에서 남을 저주하고 헐뜯는 존재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셨던 겸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겸손의 훈련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이고 야고보서 4장 1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 때 교만의 들보는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겸손을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낮아지심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움의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시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이 세상은 미움이 지배하게 되고 신앙 속에서도 마지막의 시대에는 더욱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반대로 사랑치 못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치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나 8절, 4장 19절에서 20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허영의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도 형제자매에게 요구하고 비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사도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경계합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는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허영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항상 완벽한데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치 못한다면 기대하는 천국은 고사하고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들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비록 죄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그 대속을 진정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만 내 눈의 들보는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만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는 나의 눈의 들보는 제거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도께서 이 인류의 모든 미움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53장 3절에서 5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사람,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려고 친히 온 인류의 미움과 수치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허물을 더 이상 남에게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으며 모든 잘못된 원인은 자신 때문이라고 겸손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마음 눈에 미움과 저주의 들보가 제거된 사람들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들보를 빼낸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람을 사실대로 보고 그들을 불쌍히 보며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나의 눈은 들보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도 바로 보이지 않고 진실도 진실로 보이지 않으며 신앙하는 것조차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교만의 들보, 미움의 들보가 가려운 눈은 천 개를 가져서도 어느 것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있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회복과 함께 나의 가치관도 바꿔주시기에 충분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 모두가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할 때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은 오늘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은 나에게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다는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눈은 천을 가졌어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랑의 눈은 오로지 나만 부족하고 대상은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길들인 가축이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이 희생을 바치는 사람과 가깝다는 점을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사냥이나 몰아서 잡힌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야생동물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두 번째 요건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동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동물은 사실 그 환경에서 불행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희생동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바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생되는 동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원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구약시대에 희생되는 동물은 길들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 동물은 초식동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초식동물의 특성상 채소를 먹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파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셔야 했던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동물은 길들인 것이라야 하며 초식동물이라야 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완전성과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베아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크기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knows what
than to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Solve them for you.
Oh, believe,
and then you solve them
for
you. Solve them for
you.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